사도행전 33번째 말씀이 두려워질 때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또 24절에서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벨릭스 총독과 그 아내 드루실라가 등장하는데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로마 재무장관인 형 덕분에 자유민이 되고 그리고 유대 총독까지 올라가서 AD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부임 초부터 눈에 거슬리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유대인의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물론 이 사람에게는 성격도 포악하지만은 자기가 노예 출신이라는 그 자격지심이 있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총독 자리를 오래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태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로 미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전해지는데 그녀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소아시아의 작은 나라 콤바겐의 왕자와 약혼을 시켰는데 이 왕자가 약혼의 조건인 할례를 지키지 않아서 파혼을 하고 에메사라는 그 조그만 나라 왕과 결혼을 합니다. 자,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고 드루실라의 그 미모에 반해서 요즘 말로 작업을 겁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하고 결혼한다면은 모든 행복을 약속을 했는데 이 모든 행복이라는 게 드루실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드루실라가 감동을 했는지 이 벨릭스의 설득에 넘어가서 그 남편과 이혼하고 그 사람의 셋째 부인이 됩니다. 이때 드루실라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16살. 그럼 벨릭스의 나이는 몇 살 같아요? 60살. 여러분 60에서 16을 빼면은 44살 차이. 당시 평균 수명이 60살이에요. 그러면 이 벨릭스 얼마 못 살 것 뻔한데 이런 사람이 어린 소녀를 꼬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이 꼬임에 넘어가는 소녀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는 과거 상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네, 그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상황이 바뀌어서 이 사람 노예였다가 지금 총독까지 됐어요.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도대체 행복이라는 두 글자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지난 시간 공회에서 하는 그 바울의 증언을 듣고 느낀 바가 있는지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복음에 대해서 듣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심판에 대한 말을 듣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데 이들의 삶은 결국 비유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심한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악연한 천부장이 참 많은 병력을 연대병력의 반을 동원해서 바울을 헤롯궁으로 호소하는데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닷새가 지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또 변호사까지 데리고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변호사 도돌로는 유대교하고 로마법에 아주 모두 정통한 그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바울을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도돌로는 바울을 그 패스트 같은 그 무서운 전염병에 비유하는데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에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분리되지 않는 상태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라는 얘기가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페스트라는 그 중세 유럽을 유럽의 인구를 3분지 1을 죽인 것이 이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복음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니까 마치 전염병 같은 거예요. 전 로마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니까 내버려 두면 큰일 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더들러가 사용하는 언어가 전염병 같은 존재라든가, 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든가, 참 아주 자극적인 용어인데, 이 의도가 종교적인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선동죄로 뒤집어 써갖고서는, 선동죄는 로마법에 의해서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총독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게 10절 이하입니다. 거기 14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는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문제지 이건 유대교 내부의 문제지 로마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하는데 이 총독에게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부활 그러면은 의인에게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다고 잘못 알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활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기독교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유대교로부터 계승되는 성경의 구약 신약에 나오는 유대 기독교의 핵심 신학이지만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는 걸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 안 했으면 제일 좋죠. 부활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단수로 사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예수께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답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까지는 예수님한테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제부터 장차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단수로, 그러니까 복수가 돼야 돼요. 근데 왜 단수를 사용할까요? 부활은 예수님 재림시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활해서 영생은 어떤지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부활은 여러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지만 단 한 번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수입니다. 이제 고소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들러라는 아주 그 유능한 변호사가 있는데 바울에게는 변호사가 없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네,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왜 그럴까요? 재판장에서 피고석에 앉아서는 자신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변호하시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변호사가 항상 같이 하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있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보이사 성령은 그리스어로 파라크레토스. 아주 번역이 성령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미도 다양합니다. 자, 진리의 영, 또 보호자, 변호사, 애드보케이트, 컴포터, 카운슬러, 헬퍼.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 그게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항상 함께하는 바울에게는 항상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 오니까 저보다 먼저 온 선배들이 저한테 충고를 합니다. 넌 미국에 사는데 반드시 세 사람을 친구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누군지 알아? 여러분 아세요? 잘 들어두세요. 변호사, 의사, 이해가 가죠? 네. 또 하나 누굴까요? 응? 자동차 잘 고장나는 중고차가 자동차 메카닉. 네. 옛날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지금도 중고차 갖고 있으면요, 메카닉 잘못 만나면 완전히, 네.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 의사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거는 팁이에요, 여러분. 네. 요즘 차들이 좋아서, 네, 이건 조금 그래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행하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기자, 의사, 누가, 그렇죠? 또 변호사, 성령님. 그때는 자동차 메카닉 필요 없어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다 있어요, 바울한테.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 법정에서 섰어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분이 누굴까요? 네, 예수. 나의 죄를 변론해주는 변호사,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길티예요. 다 길티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 내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 보고 넘어가요. 그게 예수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죽어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카운슬러, 헬퍼, 어드보케이트 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한다고 느끼세요?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는 거하고 느끼면서 생활생활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이거 못 느끼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는 겁니다. 자, 이제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고 했는데 이전이 지나도록 아무런 판결도 내리지 않고 결국은 후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이 공을 넘기는데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은 그렇다고 바울을 석방하면은 유대인의 원망을 듣고 잘못한 폭동도 나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끄는 거예요 지금.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돕기 위해서 그 이방 교회로부터 많은 모금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알아야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시간을 끌다 보면은 바울한테 혹시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속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년을 갇혀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답답하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마음이 급한데 이거 공연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죠?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만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자객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갈 때까지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 총독의 보호를 받는데 이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이 그래요. 그리고 이 2년이라는 시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은 때때로 쉬어야 합니다. 그래도 목사도 7년 있으면 안식년, 저 지금 8년째인데 이제 안식년 할 텐데. 여러분,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면 바울 성격에 집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죄수로 갇혀있으면서 강제로 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쉼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네, 원망하지 마세요. 쉬라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성경 읽고 크리스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그 크리스천 소설 아시죠? 그 존 번연이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쓴 소설입니다. 참 인생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기자 의사 누가는 바울과 같이 2년을 예루살렘에서 머무는데 할 수 없이 그 머무는 동안에 예루살렘 사도들도 만나고 또 초대교회 활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목격자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누구예요? 전도자 빌립. 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생생한 정보를 얻어서 사도행전 초반부를 구성한 아주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럴 거예요. 자, 이 바울의 원수나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 뜻대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 이루어지는 거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번 시간에 했죠. 우리의 뜻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항상 마음에 두시고 계세요. 24장 24절입니다. 며칠 뒤에 베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기 유대 사람입니다. 드루실라는.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 총독과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듣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NIV에는 The Faith in Christ Jesus. 근데 개역개정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라고 번역하는데, 도는 여러분 영어로 way, 원어로 호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1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바울은 자기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건 누가 봐도 바울의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충격받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는 눈에 보이는 이익과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사는데 그런 자기 자신과 바울과 비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이들에게도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다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왜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가 모든 종교 다원주의의 말을 물러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파묻혀 사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의, 절제, 심판 이런 이야기를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 특히 미국 교회 이제 큰 교회들에서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심판, 정의, 절제 이런 얘기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엘 오스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 뭐 누가 예수 믿고 그냥 병 고쳤다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계속되는 25절입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자 베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이 두려워하다. NIV는 afraid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거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들은 terrified, frightened, trembled.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너무 놀라서 몸이 부들부들 떠오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공포와 두려움이 아주 그냥 다가오는 걸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의 말을 중지시키는 이유가 아우 너무 끔찍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다시 부를 테니까 너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심판이 그들에게 아주 너무도 큰 두려움을 주었으면 잘 보여져요. 그럼 왜 이들이 정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많은 죄의식과 피해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긴 하는데 아마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벌을 받을지 모른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바울이 심판 얘기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죄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거침없이 죄를 저지르고 죄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모르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커녕 심판으로 전하는 사람 보고 웃어요. 비웃습니다. 저 헛소리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생긴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 느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크리스천 아닙니다. 여러분 벨렉스 드루실라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근데 그래서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찔르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울을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너무도 부담스러웠을까요? 회개는 부담스러움으로 시작해요. 근데 결심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벨렉스와 드루실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들 같아요. 사실은 그 반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신약성경에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자기 잘못을 누이치고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은 그들 구원받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이 그 반대입니다. 계속되는 26절이 그래요.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바울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진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은 확실하게 눈에 보여요. 근데 구원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구원보다 확실하게 보이는 돈 그래도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죠? 네, 여러분 그 나이에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으면 그건 또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왜? 항상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요즘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킬 게 없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나쁜 것 같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 욕심이 들어오면은 이 복음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 돈 욕심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나서 돈 때문에 이 천국을 잃어버리겠는데 천국을 잃어버렸으면은 이 세상에서나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벨릭스 학정의 신문이라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그 부정과 부패를 로마 황제 그때 네로였습니다. 고소하는데 그는 로마로 송환돼서 사형 선고까지 받아요. 근데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은 모든 건 잃고 추방이 됩니다. 이것도 비극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 아시죠? 네. 폼페이 초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십니까? AD 79년에 폼페이 베스비아 화산이 폭발했을 때 벨릭스와 드루실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드루실라가 그 아들과 함께 화산의 폭발로 흘러내리는 요맘에 매몰되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인과 응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역사가 타키쿠스는 이 벨릭스의 삶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벨릭스는 모든 형태의 잔인과 정력에 탐입하여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왕의 세도를 과시하였다. 왕의 세도를 과시했는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왕의 세도를 과시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 마지막이 너무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압니다. 27절입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는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AD 59년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니스가 부임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총독에게 자신에게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몇 번 남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 바울에게는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소망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낭비가 없어요. 호랑이는 가죽이나 남기죠. 네? 사람은 남기는 게 없어요. 죽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끝까지 남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한 시간만 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 대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부담되죠? 저도 부담됩니다. 네. 네. 근데 부담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쁜이세요? 오늘 병목사님 조금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자는 죽은 자들 뭐 물으라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아유, 참. 동냐 버리면 되죠. 아버지가 죽었대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가진 재물을 잃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네가 가진 재물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으면은 그 재물 때문에 네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무도 많은 크리스천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구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은 이런 것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도, 그 믿음의 도를 막아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데 기쁨 대신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그 재물 다 버리고 나를 따라갔는데 아 이거 예수 잘못 믿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목사한테 와서 우리 아이프 너무 예수한테 빠지지 않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모든 걸 다 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에요. 착각이 되기 때문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난 깊이 안 들어가겠다 이래요. 여러분 조금씩 다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깊이 안 들어가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 기뻐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가진 거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잘못과 이 죄를 지적하기 때문인데 벨릭스처럼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두렵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어느 구절이 아 이건 두려워요. 덮어요? 여러분 오늘 같이 부른 보험성과 주는 완전합니다. 이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부족하기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불렀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지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지라.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잘못된 우리의 세상 가치관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이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말씀을 따르고도 하지만은 연약한 육신이 나에게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소서. 저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도를 기쁘게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